지금까지 신약교회사를 제가 7번 강의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오순절 강림 이후에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250년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교회가 국교화가 이제 돼서 그래서 결국은 중세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 다다르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이 자행이 됐는데 전혀 깨닫지 못해요.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교회가 출현하고 유아 세례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시민권이 되고 인간의 자유, 양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박탈이 되고 그래서 무려 1000년 이상 암흑시대가 이 땅에 이제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이 세상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금지가 되고 누가 금지를 지키냐? 교회가 금지를 지켜요. 이게 정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금서로 지정을 합니다. 또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해도 그래서 정말 그 시대에는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식이 널리 확산이 되고 1517년에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다. 여기에 핵심도 성경 보급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독재가 이제 무너지면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하나를 찾는데 무려 1500년 걸렸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이렇게 되면서 근대 시민들이 등장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는 그런 그 열쇠가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그 종교개혁 이게 루터, 칼빈,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룬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3,400년 정도 프랑스에 있는 왈도파, 영국에 있는 위클리프, 위클리프를 따르던 롤라드파, 그 다음에 체코의 얀후스, 또 후스를 따르는 이런 후스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성경 그대로 좀 교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그 열망을 표출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화형대에서 죽어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1517년 종교개혁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시간으로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쯔빙글리의 이제 종교개혁 이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가다가 멈췄어요. 여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 실체, 그 다음에 미완성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1517년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에 머물면 안 된다. 이건 반쪽짜리예요. 참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에 머물러 있어요. 지난번 10월에 루터의 비텐베르크 이런 데 가서 루터 박물관 이런 걸 가서 봤는데 거기에 가쓰고 뭐 한복을 입은 루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야 여기까지 와서도 토속적인 그런 걸 가져다가 아니 루터가 언제 한복을 입고 가슬 입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미국 사람이라는 사람 거의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만 거의 다 찾아오냐? 한국 사람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종교개혁 투어를 가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믿음의 고향이 거기예요. 루터, 칼빈. 거기가 끝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추는데 거기서 멈추면 그냥 봉건사회, 근대시민이라는 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멈추고 있는 거다. 이거를 탈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를 획득하는 거기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신약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목적인데,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거기까지 가야만 된다. 자, 여기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 교회가 있었어요. 루터가 섬기던 그런 교회가 아니고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그런 교회, 여기 교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마르틴 루터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는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로 95개조 논제를 가져다가 저 교회 문에다가 갖다가 저렇게 이제 박았습니다. 논제, 반박문이 아니라 한번 논의해보자, 천주교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사실 루터는 여기 기록에 따르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2년쯤 있다가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탑 경험을 그때 해요, 루터가. 자,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면죄부 판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한테 한번 좀 논의를 해보자, 우리가 95개조 이건 논제를 갖다 붙였으니 하나하나 다 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냐,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95개조 논제를 이제 갖다 붙였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루터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종교개혁은 사실 위대한 운동이고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신 거 신약시대 그게 최고의 일이고 그 다음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위대한 그런 일이었어요. 복음이 다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주어진다. 사람이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획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신 속죄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지 선물이지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그런 보상이 아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금서가 돼서 무려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했는데 일반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어가고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는 미신을 타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 참 좋은 일인데 성경 신자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 침례교회의 관점에서는 종교개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즈빙글리나 그 다음에 칼빈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구원론 이건 올바로 이제 제시했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여기에는 실패했어요. 모두가 다 국가교회를 했습니다. 국가교회. 모두가 다 유아세례. 그냥 태어나면 유아세례 받고 시민권 받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에는 이 사람들이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성경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와 국가를 같이 봤으니까 똑같이. 그래서 유아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아세를 받는 것이 그대로 시민권이 되는 이런 체제를 이 사람들이 이제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놓은 그와 같은 공적이 뭐고 종교개혁이 미완의 상태로 남았는데 도대체 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됐는가 역사적인 팩트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침례교회가 마지막 미완석으로 남아있던 교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유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침례교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역사까지 쭉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살았어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이제 태어났고 아버지는 광부였는데 나중에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어려서부터 루터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하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가르쳐주고, 그 당시엔 상황이 다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딱 뭐 곤봉 같은 거 들고 있다가 하여튼 잘못하면 쳐갖고 그래서 지옥으로 밀어넣는 이런 두려운 그런 하나님을 이제 심어줬습니다. 루터가 아주 총명한 그런 사람이라 에르프루트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22살에 1505년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고 루터도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루터의 삶에 큰 전환기가 이제 생깁니다. 1505년 7월 2일에 에르트프루트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질린 루터가 카톨릭식으로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성인을 찾잖아요. 그래서 성 안나라고 하는 이 성인을 찾는 거예요. 성 안나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약속에 따라서 1505년 7월 17일에 에르트프루트에 어거스틴파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그 법학을 다 이제 치우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여기 어거스틴파 수도원 여기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관례에 따라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행을 한 거예요. 정말 밤에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수도원 다 닦고 하여튼 하라는 모든 고행을 다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퀘스천 마크인가 안 떠납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6시간 죄를 고백하고 그래도 평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충분히 회개했을까, 정말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당시 그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전 유럽에서 루터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한 그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하고, 너무 고민을 하니까 그 지도교사죠. 지도교사 되는 그 사제가 로마에 다녀오면 그러면 내 병이 다 나을 거다 그래서 로마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더니 교황 추경할 거 없이 다 그냥 첩들을 두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음란한 일을 하고 로마 자체가 사생아들로 보글보글 되고 이런 거 이제 가서 보고 또 거기 계단 기어 올라가는 거 그것도 다 보고 그러고는 오히려 더 실망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쨌든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1508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29살 1512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 교수가 돼갖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이제 강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냥 계속 성경을 강의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여기 가서 보면 Luther's Tower Experience 이렇게 써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르트프루트에 저게 성 어거스틴 그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 위에 저기 탑이 있잖아요. 저 탑. 그래서 저 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씨름을 한 거예요. 1519년경입니다. 비텐베르크 사건 이후에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루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Righteousness는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그래서 무서운 분이고 지옥 불 속으로 보내는 분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개혁처럼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루터 discovers the true meaning of righteousness by faith. 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구나 하는 거를 그걸 고민하면서 저 탑에서 올라가서 고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아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루터가 그때 깨달으면서 회심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서 그게 루터의 탑 체험이다. 탑에서의 체험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루터가 이제 회심을 했는데 95개조 논제를 이제 비텐베르크의 2년 전에 갖다 붙였는데 이게 이제 붙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림 가서 이제 보시면은 당시에 그 도미니크 수도에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하던 그런 그 단체가 도미니코 이제 수도회인데 거기에 테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수도사가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면죄부 살려고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첼이 외치는 거예요. 동전이 이 헌금함에 떨어져서 짤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 곧바로 천국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외치니까 사람들이 자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부모, 뭐 돌아간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면죄부는 교황이 발행하는 문서로 이걸 사면은 그러면 앞서가서 지금 죽음 속에 지금 연옥에 갇혀있던 이런 사람들의 벌이 감면이 된다. 그래서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팔아서 그래서 돈을 마련해 갖고 지금 있는 저 바티칸 저 대성당을 그때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걸 보고 면죄부 판매 남용에 이제 분노해 갖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붙여 놓은 게 그게 95개조 논제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뭘 주장했냐? 제1조에 우리의 주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거다. 이게 1조입니다. 1조. 27조에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이 곧바로 하늘로 날아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를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36조에 참되게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면죄부가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라틴어로 기록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인쇄술이 있으니까 곧바로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로 번역이 돼서 이 인쇄술 덕분에 그냥 삽시간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전 유럽에 다 퍼진 거예요. 이 95개조가.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로마 교황청에서는 처음에는 저 루터라고 한 사람이 그냥 말썽꾸러기 수도사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1520년에 교황 교서가 이제 발표가 되고 루터가 이제 대응을 하죠.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루터의 41개 그 주장은 이단이다. 이단. 그래서 60일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는데, 아, 루터가 1520년 12월 10일에 비텐베르크 성문 밖에서 학생들,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의 이 교서를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사람의 말이고,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놀라운 반항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1521년 4월에 보름스 제국 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까 여기 보름스로 와서 그래서 내 주장을 한번 이야기하고 철회해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여기 지금 황제가 좀 밑에 앉아 있고 수많은 이런 뭐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도 앉아있고 지금 루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루터의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마귀가 들끓는다고 하고 이런 그 찬송이 있잖아요. 보름수로 가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기와로다가 집들이 돼 있어요. 그 기와들이 마치 뭐처럼 보였냐, 마귀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귀들이 들끓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예수님께서 이기신다, 이제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그래서 4월 17일 1차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황제, 제후들, 주교들, 귀족들이 다 그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 책상 위에는 루터가 지은 책들이 그 안에 이제 있었어요. 공식 대변인이 묻습니다. 이 책들이 내가 지은 책이 맞냐? 루터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여기 내가 지은 이 책들의 이 내용을 내가 철회하겠냐? 영어로 recant 하는 거예요. 내가 쓰긴 썼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그 내용 쓴 거를 철회하겠느냐? 루터가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문제와 이제 씨름하고 그 다음날 4월 18일에 다시 그 그림 다시 한번 가서 보죠. 조금 아까 했던 거에 루터가 지금 단호하게 답변을 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성경과 분명한 이성에 의해 확신이 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내가 쓴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철회해야지, 그거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는 교황들과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 공의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황이나 공의회가 자주 잘못을 범하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그 황제 앞에서, 많은 제후들 앞에서 말 그대로 목숨 내걸고,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격분했지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안전통행증을 준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루터를 제국의 법 밖에 둔다고 하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구든 루터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불신자예요. 작센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드리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이와 같은 그 제후를 사용하셔서 루터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를 납치를 합니다. 그를 납치해요. 그래서 마치 납치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어디로 옮겨가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루터가 납치가 돼갖고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다 끌려가서 뭐 자취도 알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프레드리크 선제후가 루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옮깁니다. 이게 저 유명한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염도 기르고 이름도 바꿔요. 이름을 융커 요르크, 말틴 루터 그러면 다 아니까 융커 요르크. 그 얘기는 기사 조지라고 한 이름을 가진 기사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복을 입고 그러죠.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는 거예요. 얼마 숨어 지내는, 약 10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죠. 여기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어느 면에서 신약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신약성경. 그래서 뭘 사용했냐,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리스 신약성경을 사용해서,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그리스 신약성경 공인본문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 공인본문이 루터의 성경, 틴데일 성경, 킹제임스 성경, 제네바 성경, 이 모든 성경의 밑바탕이 되는 그와 같은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사본을 비교하면서 천주교가 선호하던 소수사본, 알렉산드리아 계열 이런 건 다 채택하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수용한 에라스무스의 공인본문 이걸 사용을 해서 신약성경을 번역했는데, 신약성경을 11주 만에 번역했어요. 11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11주 만에.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 사용하는 그런 그 언어로,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낙네들이 어떻게 말을 쓰는가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쓰는 것과 같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독일 말로 성경을 이제 번역했어요. 그래서 1522년 9월에 루터의 독일어 성경, 신약 성경 초판이 발행이 돼요. 9월에 발행됐다 그래서 이거를 9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월 성경, September New Testament. 초판은 3,000부를 만들었는데 몇 달 만에 모두가 다 팔려나가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번역이 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언어에서 올바른 사본에서 번역이 된 이 귀한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루터가 여러 히브리 학자들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1534년에 루터의 성경전서, 구약성경, 그 다음에 신약성경 다 마소라 전통본문, 그 다음에 그리스어 전통본문,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출판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 성경이 많은 기여를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인데 자국어로 번역된 것 같은 성경을 자국민들에게 주었으니까 얼마나 큰 그런 선물이 됐겠어요. 그래서 루터는 어떤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여했냐. 다섯 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믿음. 그러니까 무슨 선행한다든지 일곱 가지 성사를 꼭 해야 된다든지 고행을 해야 되든지 뭐 순례한다는 등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내가 열심히 뭐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다. 로마서 4장에 남아있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는 다섯 가지 솔라, 이거와 함께 그 다음에 루터가 세워준 게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전성도 제사장 직분,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줬어요. 참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성경도 만들어주고. 근데 루터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한계, 유아 세례를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국가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국가교회. 국가교회의 특징은 태어나면 유아 세례 주고 그걸 시민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루터는 그것까지는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개혁을 못하냐? 국가교회가 유지가 돼요. 왜 그러냐? 선제후라든지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을 빌려갖고 그래서 그 나라에 국교를 만들어서 자기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유는 지키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는 지키지 않는 거죠. 본인의 자유, 다시 말해 루터교가 들어간 데는 100%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은 루터교가 국교가 된 겁니다. 그 네 나라는 다른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 루터가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는 또 빼앗아가는, 국가교회라고 유아세를 하면서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했고, 또 특별히 루터가 재침례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이 재침례교인, 유아세례는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근데 루터는 유아세례를 주장을 하니까 결국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루터가 또 실수한 것이 뭐냐. 말년에 반유대주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한 이런 책을 써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세워놨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일 때 저 책을 사용한 거예요. 루터가, 우리 조상 루터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대해도 된다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저게 유명한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을 루터가 써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는 그와 같은 비극, 그 비극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장본인이 된 거죠. 이게 루터의 유산이에요. 좋은 것들도 많았지만 또 아직 개혁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일을 루터가 이제 하게 됐다. 자, 그 다음 사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주빙글리예요.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개혁을 한 사람인데 루터보다 1년 있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484년에 태어나서 루터보다 일찍 죽었어요. 47살에 죽어서 1531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하고 바젤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 인문주의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 유럽에서는 에라스무스예요. 루터도 에라스무스, 오늘 이야기하는 쯔빙글리도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야기할 칼빈도 에라스무스, 뭐 그리스어라든지 하여튼 이 뭐 유럽에서는 제일 최고 가는 그런 학자였으니까,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그 영향을 받고 22살에 1506년에 사제, 역시 천주교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로 일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고 뭔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돼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특별히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신약 성경을 사용해서 바울 서신들을 암기까지 했다. 이게 상당히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죠. 자, 이렇게 돼서 35살에 1519년에 이쯔빙글리가 스위스의 쥐리에 가서 보면 그로스민스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이쪽이 강이에요. 이게 유명한 림마트 강이에요. 재침례 교인들을 익사시켜서 죽게 만든 그 림마트 강이 있고, 저기 탑이 이게 두 개 서 있는데 저기 서 있는 저 교회 이름이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저 교회가 벌써 크게 생겼잖아요. 큰 교회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가서 보죠. 아, 여기 가서 보시면 왠, 그 바로 옆에 또 하나 이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 쯔빙글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쯔빙글리가 한 손에 이렇게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칼. 그렇죠. 이 칼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의 전 삶을 가서 보면 말 그대로 국가교회라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다 칼로 죽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형상화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가갖고 전통적인 미사 본문 대신 성경을 연속적으로 강해하는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했냐?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성경을 차례차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했어요. 명쾌하게 강해하기 시작하니까 쥐리의 시민들이 반한 거예요. 어우,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이런 가운데 쥐리시에서 종교 분쟁이 생겨서 여기 쯔빙글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천주교하고 이거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기니까, 그래서 시의회가 둘이 와서 좀 논쟁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의회가 쯔빙글리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1524년에 쥐리에서 있는 모든 교회는 성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천주교에 가면 성상이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거 다, 교회 조각상, 그림, 장식 이런 게 모두가 다 철거가 되고 이런 건 다 우상 숭배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시의회를 이렇게 등에 업고 그리고 천주교의 이런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싹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미사 이런 건 할 필요 없다. 미사, 예수님을 왜 자꾸 반복해서 죽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간단하게 주의 만찬 형식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라틴어 필요 없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냐.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고 뭐 화려하게 뭐 촛불 켜고 뭐 이런 모든 거 다 갖다 버리고 단순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쥐리시에 있는 수도원들이 해산되고 사제들의 독신 제도가 폐지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쯔빙글리는 루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신학 거의 비슷하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신부가 회심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니까. 근데 쯔빙글리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아세례를 옹호한 거예요. 유아세례, 그 당시에 유아세례를 폐지하면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냐, 호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호적이, 태어나면 유아세례 받고, 유아세례 받은 게 시민권인데 유아세를 없애야 된다고 재침례 교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쯔빙글리가 국가교회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그 시의회를 등에 업고 개혁을 하다 보니까 시의회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GDC에서는 오직 뭐만 믿어야 되냐? 지빙길리가 가르치는 건 믿어야 되는 거. 그거 아니면 다 쫓겨나든지 죽든지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재침례교, 요 GDC에서 일어났던 재침례교 운동,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을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할 텐데, 어찌됐든 재침례교인 박해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재침례 교인들이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GDC 의회가 재침례 교인들을 자꾸 그 주장하면 죽여도 좋다, 사용해도 좋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자, 그래서 1527년 1월 5일에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재침례 교인이 아까 봤던 그 리마트 강에서 수장이 돼서 죽는,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쯔빙글리에서 죽는 거예요. 쯔빙글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만츠라고 한 사람은 개신교 교인에 의해, 그것도 쯔빙글리에 의해서 순교한 최초의 재침례 교인이 된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데 참 역사가 아이러니합니다. 쯔빙글리가 이렇게 많은 개혁을 하고 또 재침례 교인들도 많이 죽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데, 쯔빙글리가 참 불쌍하게 죽습니다. 참 이게 참 묘해요, 정말. 1531년에 47살의 나이에 죽는데, 스위스는 여러 개의 캔톤이라고 하는 그런 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부는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천주교를 그냥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칸톤끼리 서로 갈등이 심한 거예요. 갈등이, 여기는 개신교 칸톤이고 여기는 천주교 칸톤이고, 그럼 믿는 바가 다르고 하니까 갈등이 심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531년 10월 11일에 제2차 카펠 전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쥐리의 개신교 연합, 쥐리는 칸톤이긴 한데 어디 개신교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개신교 연합군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연합군이 정면으로 이제 충돌을 하고, 그래서 쯔빙글리는 군대의 종군 목사로 전쟁에 나갔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카톨릭 군인들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상당한 쯔빙글리는 이제 발견해갖고는 현장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현장에서 이게 죽였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의 죽음 이후에 그 시신이 모욕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냐, 카톨릭 군대가 쯔빙글리의 시신을 사지를 다 이렇게 말에나 이런 게 연결해갖고 다 찢어버린 거예요. 두 다리를 찢어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장을 도려내고 몸을 태우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이 쯔빙글리의 몸을 훼손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몸뚱아리 이거는 이제 화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재를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도록 해서 쯔빙글리는 이 땅에 자취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47살의 젊은 나이에 쯔빙글리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본인이 이렇게 죽는 이런 일. 그렇잖아요. 개신교도를 막 죽이고 했는데 결국은 카톨릭 교도에 의해서 이런 죽임도 당하고 시신이 이렇게 훼손이 되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이 쯔빙글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도 우리 침례계 관점에서 보면 교회론에서는 중세 카톨릭 교회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여전히 유아세례, 그 다음에 시의회를 업어갖고 그리고 자기 의견하고 반대가 된 이런 사람은 다 죽이거나 수장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등 해서 구원론에 대해서는 루터와 똑같이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지만, 본인 자신이 국가교회를 하면서 루터처럼 또 여기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칼빈처럼 자기 의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의 특징이에요. 그게 국가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제네바의 개혁자 요한 캘빈, 장 칼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150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 누아용에서 태어났어요. 처음에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법학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1532년에 23살의 나이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법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인문학과 신학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전 라틴어도 배우고 그리스어도 배우고 또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에라스무스니까, 에라스무스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의 이런 학문,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24살인 1533년에 회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칼빈이 많은 책들을 남겼지만 본인의 회심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그냥 한 줄 정도 1533년경에 회심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시기, 어떻게 회심했는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더 이상 이 천주교 이거 반대하는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거주할 수가 없어서 25살에 스위스로 이제 피신합니다. 1534년에. 그래서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스위스로 가고,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1536년에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 26살에 개혁교회의 그 믿음 체계, 이거를 정리한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1536년에 칼빈은 제네바를 거쳐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제네바에 그 당시에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 보고 제네바에 남아서 우리와 함께 좀 개혁을 한번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파렐이 그냥 엄청나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못해 동의하고 여기 이제 제네바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네바에 이제 1536년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엄격하게 개혁을 시도하는데, 교회 규율을 확립하고 뭐 음악, 예배, 뭐 하여튼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규율을 만들어서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시민들이 이건 너무 엄격한 규정이지, 우리가 어떻게 100% 다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1538년에 제네바에서 이 두 사람이 추방이 됩니다. 2년 동안 거기서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엄격한 규정을 어떻게 다 견딥니까. 그래서 칼빈이 1538년에서 1541년까지 그 옆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이런 그 국제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로 가서 프랑스 난민들, 그 난민들 데리고 목회를 합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책들을 쓰고. 자, 이런 가운데 제네바에서 시민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가톨릭과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칼빈 당신이 다시 우리 제네바로 와서, 그래서 제네바를 통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41년에 제네바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제네바시에 이제 머물면서 제네바라고 하는 데를 신정국가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신정국가도시.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정국가라는 거 국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하라는 대로만 믿어야지 그거 외에는 허용이 안 되는 신정국가를 이제 실시를 한 거예요. 여기 교회가 이제 칼빈이 이렇게 신모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피에르 교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피에르가 세인 피터예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당을 쓰던 거를 이거를 이제 칼빈이 교회로 이제 바꿨는데, 안에 여러 가지 카톨릭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건 역사적 유물이니까 이런 것까지 다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뭐 있냐 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성당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이제 칼빈이 목회를 했습니다. 한번 안을 들어가다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게 뒤에서 이렇게 앞을 들여다보면 천주교 성당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저쪽 벽의 한 구석에 칼빈이 설교하던 설교대가 저기 있어요. 저 계단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칼빈이 그 안에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면 앉아야 되잖아요. 저게 칼빈이 앉던 의자예요. 우리 교회 의자하고 비슷하잖아요.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 다 용왕 무슨 의자를 다 갖다 놨는데 정말 장로교 칼빈의 그런 교회를 하려면 일단 의자부터 바꿔야 돼요. 의자부터 저렇게 초라한 의자를 갖다 놓고 그리고 칼빈이 이렇게 검소하게 저 앞에 의자에 지금 앉아있는 그래서 저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더니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렇게 검소한 의자에 앉아서 칼빈이 제네바 전체를 통치하던 그런 사람인데 저렇게 앉아서 목회를 했다. 참 그런 면에선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제네바를 기독교 모범 국가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대로 신정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하고 시정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정부는 오라 그랬으니까 칼빈이 하자는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와 시정부가 하나가 되는 국가교회가 또 제네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뭘 했냐? 교회 규례를 작성했어요. 교회 규례.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조직, 직분, 규율, 그 다음에 당회도 조직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한 다음에 이 당회가 뭘 했냐? 매주 모여서 시민들의 도덕 행동을 조사하는 거예요.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음악을 하고 무엇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당회에서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 도박장에 간 사람, 춤춘 사람, 연극장에 간 사람, 가늠한 사람, 이단 뭐 등등 할 거 없이 다 들고 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논의하고 이렇게 돼서 처벌을 줘야 될 것 같으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 넘기는 거예요. 시의회가 이렇게 처분을 하도록 엄격한 그런 그 규율을 세웠어요. 제네바에 산 사람은 100% 주일에 다 예배 참석해야 돼. 술집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거 지금식으로 텔레비전도 보면 안 되고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뭐 무슨 음악당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 이름도 다 성경적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베드로, 요한 뭐 등등 해서 이름도 다 그렇게 바꿔야지 이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춤춰도 안 되고 의복도 규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니까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네바 시민들이 몸피 싫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극도로 미워했지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네바 시의회하고 하나가 돼서 이 국가교회를 이제 하니까 자 그래서 칼빈이 여러 가지 이제 신학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록 이미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정을 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적 타락을 전적인 무능력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도 사람은 도저히 이걸 깨닫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쳤냐?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놔야 중생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단 살려놓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믿을 수 있다. 이런 그럼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살려놓을 자만 살려놓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 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신정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칼빈의 말에 그대로 따라야만 된다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를 이룬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다만 그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제한속죄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칼빈의 5대 강령이다. 그래서 튤립 네덜란드에 그 많던 그 튤립 튤립을 이용해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결국은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근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가도록 그렇게 예정이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칼빈의 한계가 뭐냐? 칼빈도 역시 유아 세례를 지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할례 준 것처럼 그게 신약 시대의 유아 세례다.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침례 교인들이 아니 그거는 남자아이들만 할례 받았는데 그럼 여자들 어떻게 할례 받았다는 기록이 어디 있냐? 그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국가교회를 유지해서 제네바 시의회를 등에 업고 하여튼 본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다 제외되는 이와 같은 국가교회를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건 머릿속에 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거는 구약시대 신정체제 이걸 예수님이 버렸잖아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바치라고 해서 구약시대 그 신정정치를 깨고 이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양심에 따라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체제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칼빈이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약시대 이런 그 장로체제 이런 것들이 그게 신약시대 교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1553년에 세르베투스를 처형을 했습니다. 세르베투스. 이 사람은 스페인 출신의 학자인데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다.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은 그런 교리를 믿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하다가 1553년에 제네바로 왔다가 칼빈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받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가 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화형을 여러분 지금 말이 돼요? 내가 그거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불로 태워서 죽이면 돼요? 칼빈이 이것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이제 돼서 세르베투스가 1553년 10월 27일에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제네바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거는 성경이 절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런 문제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요? 그게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거고 그 이후로 천주교회가 그런 일을 했고 지금 칼빈, 루터, 그 다음에 쯔빙글리 이런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국가교회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사상하고 어긋나는 거는 그런 걸 가진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해서 쫓아내거나 죽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이 책이 슈테판 츠파이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전기만을 짓는 그와 같은 유명한 작가가 지은 책이에요. 이 책은 누가 쓴 거냐? 원래는 제네바에서 칼빈하고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그러한 그 인문학자가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이 카스텔리오예요. 이 카스텔리오가 칼빈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이 안에 가서 보면 동시대 같은 제네바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몇 사람을 죽이고 무슨 이유로 죽이고 이게 이 내용에 관한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도덕적, 종교적, 예술적, 신념이란 내면 세계에 국가가 끼어드는 거는 제네바 시가 왜 거기에 끼어드냐 말이에요. 사람의 믿음 체계에. 그런 침범할 수 없는 개성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며 월권이다. 국가 권력은 의견 문제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의견, 다른 세계관을 갖는다고 해서 거품을 물고 미쳐 날뛰는 일이 왜 필요한가? 어째서 끊임없이 경찰을 부르고 살인에 이르도록 미워한단 말인가? 이게 제네바에서 칼빈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혼자만이 옳다는 오만에서 잔인함과 박해가 나온다. 오직 높으신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때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런 탄압과 박해들이 제네바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그대로 기록한 거 이거를 나중에 스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이런 전기 작가가 모든 내용을 팩트에 근거해서 쓴 거예요. 이 안에 가서 보시면 칼빈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굴 죽여, 세르베투스를 죽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건 너무 잘못된 거다. 예, 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 제네바시에다가 세르베투스 동상을 만들어줬어요. 예, 네, 최근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가 다 잘못한 거다, 이거는. 아니, 뭐 믿음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을 화형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 제네바시 거기에다가, 이 세르베투스 동상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또 칼빈도 제침례 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역사가. 칼빈의 부인이 누구냐? 제침례 교인이에요. 칼빈이 결혼을 했는데, 예, 결혼을 했는데,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얼마나 냉철한 사람인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참 묘하게도 제침례 교도인 그 부인하고 결혼한 거, 그것도 제침례 교도하고 같이 살다가 아마 남편이 먼저 죽었나 해서 그 과부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제침례 교인이에요. 근데 부인이 그 제침례 교인이고 한데 제침례 교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역사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온 세상의 어둠을 깨운 위대한 사건이에요. 성경이 보급이 되고 이신칭의 교리가 확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근대 시민사회가 열리고 정말 가톨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런 일이 생기고 엄청났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다섯 쏠라가 다 확립이 되고 놀라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 이건 구원론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론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 올바른 교회관이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관의 핵심 뭐냐? 유아 세례는, 예, 중세 암흑시대 그 유아 세례는 그건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말 그대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그게 시민권인데, 아니 어떻게 그게 유아 세례가 시민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치워야 그래야 올바른 교회가 생겨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국가교회를 유지해서, 그래서 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오직 장로교회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루터 하는 데는 루터교회만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국가교회를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자기 양심에 따라 믿겠다는 제침례 교인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핍박을 하고, 또 심지어 세르베투스 같은, 우리는 세르베투스처럼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화형에 처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냐, 여기서 멈추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 이게 여기까지 가야 신약성경,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에 도달하는 건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까지 이제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나중에 1791년 미국에 이 자유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 헌법을 누가 만들었냐? 침례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침례교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신약교회, 그 초대교회 그 원형이 복원이 되는 거다.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 오늘 종교개혁 이런 거, 좋은 점, 그 다음에 한계,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 이게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많은 투쟁을 통해서 이런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고,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 대한민국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지금 이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존해 주시고 또 원래대로 회복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